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14일 오후 9시 26분께 일본 남부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구마모토현 일대에는 여진이 이어지다가 오후 10시 7분께 또다시 진도 6의 강한 지진이 관측되는 등 15일 오전까지 여진이 반복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건물 여러 채가 무너지거나 파손됐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주민 2명과 화재로 인한 사망자 1명 등 모두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시키 마치에서는 여러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도통신은 나가사키 현내 5개 병원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진으로 인해 구마모토 현내 16,300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규슈 일부 지역은 휴대전화 등의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현지 가스회사들은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 공급과 수도를 차단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간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일대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추가 도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계속해서 정세를 주시하고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해서 정부도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강원도 원산 일대에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전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15일에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아직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 않은 전 세계 15억 인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14일 워싱턴 세계은행에서 행한 연설에서 2016년 현재 전 세계 5명 중 3명이 인터넷이 없는 상태라면서 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케리 장관은 각국 정부들과 관련 업계들이 2020년까지 인터넷 연결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케리 장관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인터넷 연결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에 따르면 미국 해외 민간 투자공사는 1억 7,100만 달러를 투자해 인도의 무선 인터넷 연결 사업을 진행했으며 인터넷망 확충을 위해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미국 주도 연합군의 소탕 작전이 힘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미 중앙정보국 본부에서 국가안보보좌진들과의 회의를 주재한 뒤 현재 ISIL은 수세에 몰려있고 아랍 동맹국을 포함한 66개 국제연합군은 공세적인 위치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국제연합군이 지금까지 11,500여 차례 공습작전을 통해 고위 간부를 포함해 ISIL 전사 수천 명을 사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라크군이 라마디에서 승기를 굳히고 있고 유프라테스강 계곡까지 진격하는 등 ISIL이 장악하고 있던 일부 마을들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리아 국민들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3일 TV 시청자와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리아의 문제 해법은 군사적 행동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내 식료품 가격이 인상됐다고 비난하면서도 휘청거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밖에 터키와 현재 교착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터키를 친근한 국가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지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곧 추가로 무수단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또 무수단 등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차량이 드나드는 등 미세한 활동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런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곧 추가로 무수단 미사일 등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 한두 기가량을 전개시킨 것으로 14일 알려졌습니다. 이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가 장착된 발사 차량에 탑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국군은 이에 대비해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을 동해로 출동시켰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전후에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북한군의 동향을 정밀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14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또 무수단 등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주변 해역의 항행 금지 구역 선포는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실제 발사한다면 실전 배치 이후 처음입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시험 발사 없이 지난 2000년대 중반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엔진 기관과 동체 길이, 탄두 중량 등으로 계산했을 때 사거리가 3, 4000km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소련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모방해 만들어졌고 탄두 중량은 650kg, 소형화된 핵탄두를 비롯해 고폭탄, 화학탄 등의 장착이 가능합니다. 일본 전역은 물론 미군 기지가 있는 괌까지 타격권에 들어가는 무수단 미사일은 현재까지 50여 기가 북한에 실전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는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가 노동미사일의 3배인 만큼 위협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거리니까 더 멀리 갈 수 있어서 이제 위협적이다라는 거죠. 이제는 북한이 이제 무수단 만약 미사일을 그런 시험 발사를 통해서 걔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정거리에 있는 동맹, 미국의 전력들이라든지 이런 게 위협권 안에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괌의 기지들이 안전하지는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수단 미사일은 비대칭 디메틸 히드라진을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30분이면 모든 연료 주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연료는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해 한 번 주입하면 일주일 정도 발사 대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곤 연구위원은 디메틸 히드라진이라는 액체 연료는 독성이 강하고 잘 폭발하는 불안정한 화합물이며 옛 소련에서부터 탄도미사일 연료로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연료 주입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연료 한꺼번에 팍 집어넣지 못한단 말이에요. 살살 집어넣어야지. 보통 이제 그 동굴 같은 데서 터널 같은 데서 연료를 주입한 다음에 살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워서 발사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유포장도로 달리고 그러면 이제 불안정할 수가 있으니까 세워놓고 보통 그 연료 주입하거든요. 그럼 연료 주입이 끝났다면 그 다음에 바로 발사해요. 얼마 안 있다가.
하지만 전개된 무수단 미사일의 연료 주입 절차가 끝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4월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출동에 반발해 무수단 미사일 한 기씩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 두 대를 강원도 원산 일대로 전개했습니다. 당시 미사일이 탑재된 발사대를 세우는 등 위협 시위를 하던 북한은 4월 말 1호 전투 근무 태세를 해제하면서 미사일을 철수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해 실제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 해상에 떨어질 경우 더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징후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 북한이 최근 무수단 미사일을 강원도 원산 인근으로 전진 배치했다는 한국군 당국 정보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이 영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준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 차량이 드나드는 등 미세한 활동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런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갱도 부근에 꾸준한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현장에서 차량 통행의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인근 주지원 구역에서도 운송용 대형 상자와 소형 트럭으로 추정되는 물체 모습이 찍혔습니다. 산팔로스의 잭 리우 연구원은 이 같은 동향을 현지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북한이 며칠 안에 핵실험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증거는 거의 없지만 별다른 조짐 없이 갑작스럽게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을 기념하려고 5차 핵실험이나 이동식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 평가했습니다. 리우 연구원은 지난 1월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북쪽 갱도가 봉쇄되지 않았다며 2013년 3차 핵실험 당시와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갱도 입구가 여러 개의 갱도와 공간으로 통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곳에서 추가 핵실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리우 연구원은 북쪽 갱도와 달리 남쪽이나 서쪽 갱도에서는 굴착 등 특별한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쪽 갱도의 굴착 공사는 지난해 말 중단됐다며 작업이 완료됐거나 잠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호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자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몽골을 방문 중인 라브로프 장관은 어제 몽골 외무부에서의 연설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실험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행보를 자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희망의 허망함을 깨닫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미국을 겨냥해 동북아시아 지역을 대결의 장으로 변모시키고 이 지역의 군비 경쟁을 조장하는 행동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시도 등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사흘 앞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은 김 주석의 유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김 주석이 무자비한 인권 유린을 바탕으로 북한을 통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주석은 사망했지만 그가 자행했던 끔찍한 인권 유린은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손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지휘위원장이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김 주석이 1948년부터 1994년 사망할 때까지 북한을 통치하는 동안 핵심 계층과 동요 계층, 적대 계층 등 세 계층으로 나누는 성분 제도를 통해 주민들을 차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주석이 공개 처형과 강제 실종 등의 숙청을 통해 반체제 인사들을 처벌했고 특히 본인뿐 아니라 전 가족을 최하위 계층으로 재분류했으며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인과 일본인은 물론 중국인과 태국인, 루마니아인 등 김주석 집권 시 자행된 외국인 납치는 지금도 이어지는 김주석의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 정부가 자행한 인권 유린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라고 촉구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지금도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만연한 인권 유린의 종식을 긴급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김주석의 생일을 맞아 국제사회 유일한 선물은 김주석의 손자인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는 한국 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임 목사 가족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임 목사가 한국 정보당국의 사주를 받고 북한 주민들을 탈북시켰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외무부는 자국 외교관들이 최근 방북해 임 목사를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는 12일 대변인 담화에서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한국망명을 납치라고 주장하며 임현수 목사를 언급했습니다. 담화는 한국 정보당국이 해외에서 북한인들을 유괴 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표적인 사례가 임현수 목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괴뢰정보원 즉 국정원 요원이 임 목사를 친북 목사로 위장시켜 북한의 어린 자녀들과 주민들을 탈북자로 만들어 한국과 미국, 캐나다로 끌고 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임현수 목사 가족은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가족 측 대변인인 리사방 목사는 12일 VOA에 북한 당국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박 목사는 임 목사는 캐나다 시민으로 목사의 삶 대부분을 캐나다에서 보내며 12개 이상의 나라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쳤다며 북한 당국의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임 목사는 브라질과 아이티, 말리, 도미니카 공화국, 폴란드, 이스라엘, 인도 등 많은 나라를 방문해 인도적 활동을 펼쳐왔다는 설명입니다. 박 목사는 임현수 목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북한 주민들을 향한 임 목사의 온정과 진실된 사랑을 입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목사는 캐나다 시민으로 한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지난 1997년부터 18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 대규모 인도적 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북한에서 억류돼 국가 전복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외교관들이 최근에 방북해 임 목사를 면담했다고 캐나다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의 다이아나 카다즈 대변인은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정확한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채 캐나다 외교관들이 임 목사를 방문할 수 있어 매우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카다즈 대변인은 이어 캐나다 정부는 임 목사의 권리와 건강 상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임 목사와 가족에 대한 영사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지난 2월 VOA에 외교관들이 평양을 방문해 임 목사를 처음 면담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이 임 목사에 대한 두 번째 면담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족 대변인인 리사방 목사는 서울의 캐나다 대사관 관리들이 지난주 북한을 방문해 임 목사를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목사는 앞서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확인하며 방문한 외교관들은 가족에게 임 목사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사방 목사는 또 북한 당국이 성경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임 목사의 요청을 수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 목사 상황에 대해 잘 아는 캐나다 내 소식통은 12일 VOA에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임 목사에게 성경을 읽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캐나다 상원에서 탈북자 문제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들은 캐나다 정부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상원 인권위원회가 13일 탈북자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과 탈북자를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캐나다 토론토 소재 큰빛교회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로스 리 씨는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탈북자들이 캐나다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In recent years, mos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have been removed from Canada due to changes in the
캐나다 정부의 난민 정책 변경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떠났고 일부만 남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는 겁니다. 캐나다 정부는 2012년 12월 난민 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신 지정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국가 출신자들이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한국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은 캐나다에서 난민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캐나다의 탈북자 지원단체인 한보이스의 크리스토퍼 김 사무총장은 탈북자 문제는 캐나다 정부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 area which deserves more attention and due consideration from Canada. It is an area which
탈북자들은 자신들을 자동적으로 한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한국 헌법 때문에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얻는데 중대한 법률적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사무총장은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his program can be created using the minister's discretionary powers under section 25.2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캐나다 이민국이 이민과 난민 보호법에 따라 그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사무총장은 과거 캐나다 정부가 베트남과 티베트, 인도 난민을 위해 그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선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한인여성회 모니카지 사무총장은 탈북자들이 태국의 수용소 같은 곳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Canada can do more to respond to this call. In 1979, in response to the Indochinese refugee crisis,
모니카지 사무총장은 최근 캐나다 전역에서 시리아 사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캐나다 국민들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리아 난민들을 환영할 것으로 믿는다며 탈북자들에게도 같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 캐나다 지부의 알렉스 네베 사무총장은 탈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options for North Korean refugees are few. And clearly this is an area which invites
북한 김정은 정권이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국제적 의무를 무시하고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가 북한과 불법 체류자 인도 조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네베 사무총장은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북한으로 정보를 들여보내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미국의 유력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반면 북한 당국은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14일 서울발로 북한으로 정보를 들여보내기 위한 다양한 단체들의 노력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신문은 먼저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전략센터가 운영하는 한 언론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강철한 씨가 대표로 있는 이 센터는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60여 명에게 언론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수강생 중에는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려 하는 탈북자들이 많았습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탈북자들은 상당수가 대북 방송국에서 일하거나 한국 내 매체에 북한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강철한 대표는 북한 전략센터가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라디오 400대,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 4000개, 그리고 알판 4만여 개를 북한에 보냈다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 프로그램은 북한의 정보를 유입시키는 활동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 정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오랫동안 이를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하지만 대북 방송이 늘고 휴대용 저장 장치가 보급되면서 이런 노력이 벽에 부딪혔다고 전했습니다. 탈북자들은 이렇게 전해지는 정보 가운데 북한보다 훨씬 잘 사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연속극이 가장 인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북한의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서 생긴 변화로 북한 정부가 더 이상 북한이 한국보다 잘 산다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경제 개발을 강조하는 현상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링크의 박석일 국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에는 탈북자 가운데 많은 수가 한국 연속극이나 방송물을 본 경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 국장은 또 외부 정보 유입으로 북한 주민과 정부 사이의 연계가 약해졌다면서 많은 탈북자가 외부 정보를 통해 바깥세계에 눈을 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정보가 들어가는 통로로는 북중 국경에서 인편으로 몰래 유입되는 USB나 알판, 외부와 통화가 가능한 손전화 등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풍선을 통해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각종 선전물과 민간 대북방송, 그리고 군이 운영하는 대북확성기도 중요한 정보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정보 유입을 위해 기존 방식 외에 새로운 형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의 김현호 선임연구원은 최근 국제문제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드론, 즉 무인기를 이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그러니까 한국이나 뭐 그 밖에 다른 나라의 그 영화, 대중 가요, 드라마 이런 거를 저 USB에 담아서 북한으로 꾸준히 보내는 작업들을 민간 단체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좀 위험 부담이 있죠. 인편으로 보내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대량으로 보내는 데는 또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들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무인기를 이용하는 건데
무인기를 활용해 그동안 해왔던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이 좀 더 기술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자는 겁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활동에서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대북 방송과 정보 유입 활동을 지원하는 법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비영리 조직인 미국의 민주주의 진흥재단이 지난해 200만 달러 상당의 돈을 대북 관련 사업에 지원했다면서 한국 내 대북 방송국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또 미국의 소리 방송과 자유아시아 방송 등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대북 방송 외에 영국 BBC 방송도 대북 방송을 고려하고 있고 현재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민간 대북 방송국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는 자신의 언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탈북자들 가운데 북한에 있을 때 외부 매체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이 갈수록 쉬워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군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다음 달 초 열리는 7차 노동당 대회 대표로 추대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군의 단결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12일부터 이틀간 열린 노동당 인민군 대표회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제7차 당대회 대표로 추대했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노동당 군 대표회에 군의 각급 부대 당 조직에서 뽑힌 대표자들이 참가해 김 제1위원장을 추대했다며 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혁명의 최후 승리를 이룩해 나가려는 전체 군 장병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전했습니다.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추대사에서 김 제1위원장이 선군의 총대로 북한의 운명을 지켰고 핵 강국의 전열에 올려놓았다고 찬양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박사는 지난 2012년 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도 노동당 군 대표회에 이어 당 평안남도 대표회와 당 평양시 대표회 등이 잇따라 열려 김재일 위원장을 대표로 추대했다며 이번에도 노동당 군 대표회를 시작으로 추대 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른 대표회보다 인민군 당 대표회에서 먼저 김정은을 당대 대표로 추대하는 것은 인민 대중보다 군대를 더 중시하는 선군 정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재일 위원장에 대한 군의 추대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 대한 김재일 위원장의 애정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대회는 당의 최고 의결기구로 강령과 규약 개정, 전략과제 제시, 후계자 결정 등 중대 사안을 다룹니다. 이번 당대회는 1980년 6차 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리는 김재일 위원장 집권 후 첫 당대회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사상과 조직 등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와는 차별화된 김재일 위원장식의 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박사입니다.
중국처럼 집단지도체제인 경우에는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그 파벌 간의 이견이라든지 인선을 조정하는 의미가 있는데 북한과 같이 1인 독재 체제에서는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당대회라고 하는 거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결을 과시하는 일종의 잔치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당대회에는 각 지역과 기관의 당대표회를 통해 뽑힌 3천여 명의 대표자가 참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시군별 당대표회가 열려 당대회에 참가할 대표자들을 뽑았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도와 직할시 당대표회 등이 남아있다며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이번 당대회 준비 절차가 6차 대회 때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평양에서 열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첫 공연이 지난 12일 평양 시내 극장들에서 진행됐으며 행사에는 러시아를 비롯해 쿠바와 베트남 대표단 등이 참여해 공연을 펼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나 중국 대표단의 참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중국 측의 불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은 태양절을 맞아 경년제로 열리는 이 행사에 매번 참여해왔기 때문에 이번 불참이 최근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에서 안전 결함 판정과 이에 따른 정선 조치를 받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한 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 294척 중 293척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안전검사를 통과한 북한 선박이 단 한 척에 불과했던 겁니다. BOA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 감시하는 기구인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도쿄 MOU의 선박 안전검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 선박에서의 결함 발견률은 99.6%에 달했습니다. 이는 100%를 찍은 자메이카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하는 비율이지만 검사 대상 자메이카 선박이 북한의 7분의 1 수준인 44척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그 어떤 나라보다 결함이 많은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가 2028척 중 2008척에서 결함이 발견돼 99%로 북한의 뒤를 이었고 398척 중 392척에서 결함이 발견된 시에라리온은 98.5%로 네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결함이 발견된 북한 선박 중에는 지난 10월 중국 샤먼 항구에서 검사를 받은 봄산호가 항해 안전장치 관련 결함 13건을 비롯해 서류 미굽이 5건, 화재 안전 4건 등 무려 46건의 결함 판정을 받아 가장 문제가 많았고 태룡강호와 손봉호 등이 20건이 넘는 결함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선박들 중 일부는 개선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운항을 금지하는 정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293척 중 29척, 즉 10%에 해당하는 선박이 항구에 발이 묶이면서 13.6% 비율을 보인 시에라리온과 13%의 몽골 등에 이어 여섯 번째로 정선조치 비율이 높았습니다. 정선조치를 받은 북한 선박 중에는 구조적 결함 2건과 서류 미굽이 2건, 항해 안전과 화재 안전장치 결함 각각 2건 등 모두 9건을 지적받은 정강호가 가장 많은 결함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이 이처럼 결함 판정과 출항 정지 조치 사례가 많은 건 선박이 노후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정선 조치 선박 29척 중 20척이 건조된 지 20년이 넘을 정도로 북한 선박의 노후화 비율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 건조된 배가 14척으로 절반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오래된 선박을 운용하다 보니 각종 안전장치 등의 결함은 물론 선박 내 시설의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선박들은 대부분 2000년대 말에 만들어졌고 가장 오래된 선박도 90년대 중반에 건조됐을 정도로 대체적으로 연식이 짧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같은 기간 안전검사를 받은 총 2093척의 선박 가운데 1694척에서만 결함이 발견됐고 실제 운항 정지 조치를 받은 배는 10척에 불과했습니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는 선박이 안전과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국제협력기구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캐나다와 호주, 러시아, 칠레 등 태평양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 등 모두 20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북한 등 5개 나라는 옵서버 국가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 회원국들은 자국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의 약 70%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 선박들은 모두 중국과 러시아 항구에서만 검사를 받았으며 운항 정지 조치 29건은 홍콩 한 건을 포함한 중국 항구에서만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올해 1분기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과 수출 모두 늘어났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일부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행되는 가운데 올 들어 첫 석 달 동안 북중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7% 증가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의 황숭핑 대변인은 13일 오전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분기 북중 교역액이 약 1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1분기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10.8% 증가했고 대북 수출액은 14.7% 늘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3월 북중 교역액도 4억 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3월 대북 수출액은 2억 4,014만 달러로 17% 증가했고 대북 수입액은 2억 5,263만 달러로 24% 증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지난 3월 2일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으로부터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 등 몇몇 광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도 지난 5일 대북 금수 품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의 황숭핑 대변인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규정을 엄격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또 상무부가 발표한 대북 금수 조치가 4월 5일부터 적용됐다면서 1분기 대북 무역은 금수 조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대중무역은 약 9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상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유엔 대북 제재의 성공 여부는 중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얼마나 강력하게 이행하는가에 달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독일 정부가 북한의 결핵과 간염 환자를 지원하고 있는 비정부기구에 135만 유로, 미화 153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정부가 가톨릭 인도주의 구호단체 카리타스 독일의 북한 지원 사업에 미화 153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가 13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 자금은 카리타스가 북한 결핵과 간염 환자, 요양원 노인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 단체의 대북 사업에 미화 3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금은 지난해에 비해 5배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20년 넘게 대북 사업을 벌이고 있는 독일 카리타스는 현재 북한 결핵과 간염병원에 의료기구를 지원하고 의료진의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결핵과 간염 요양소 환자들에게 영양 보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채소와 버섯 등을 자체적으로 재배해 먹을 수 있도록 병원 인근에 태양열 온실을 지어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평양중앙질병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의 각종 질병 감염 여부를 알아내는 실험기구 이용법을 교육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홍역과 풍진, 식중독 박테리아 일종인 캄필로박터균 등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실험기구를 지원한 데 이어 직접 방북해 현지 의료진의 사용법을 전수한 겁니다. 카리타스는 또 방문 기간 중 함흥질병관리센터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안평결핵관리센터 인근 온실재배 상황도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카리타스는 1897년 창립돼 1950년대 이후부터 해외 원조 사업을 펼쳐왔으며 북한 지원 사업은 199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난 13일 실시된 한국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안보 문제에 관한 북한의 위협, 이른바 북풍이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새누리당을 제치고 원내 제1당을 차지했습니다. 14일 개표가 완료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110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인 새누리당은 105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출범한 신생정당인 국민의당은 25곳에서 선두를 확정했고 진보 성향의 정의당은 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정당별 투표로 배분하는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새누리당 17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3석씩, 그리고 정의당이 4석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이처럼 여당이 야당보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적은 여소야대 정국이 나타난 것은 16년 만이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집권 시기까지 포함해 현 여권이 정권을 잡은 지 8년 만입니다. 이번 한국 총선거의 몇 가지 특징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 이른바 북풍의 영향이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득표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풍이 한국의 선거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것은 지난 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때였습니다. 당시 북한이 보낸 공작원이 대한항공 민항기를 폭파한 사건이 일어나 선거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정치평론가 황태순 씨의 설명입니다.
야당이었던 김영선 후보는 군정종식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초기에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만은 칼8·58기 사건으로 말미암아 보수층이 대거 노태우 후보에게 마음을 돌림으로써 노태우 후보의 집권이 가능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에서 총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연초부터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시험에 이어 관영 매체들을 활용해 핵탄두 소형화를 시사하는 여러 가지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와 함께 지대공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등 단거리 미사일도 6차례에 걸쳐 17발을 쏘았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이 여당인 새누리당이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총선거 결과는 여당의 패배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이른바 북풍이 더 이상 한국의 정치 판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치평론가 황태순 씨의 분석입니다.
이제는 북한의 위협은 변수가 아닌 거의 상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당 부분 그와 같은 북한의 위협, 위험, 안보적 위기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은 좀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집권당의 어떤 소통 부재 이와 같은 변수들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함으로써 이른바 북풍 변수는 거기에 묻히는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권 출범 이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북풍이 한국의 선거판을 흔드는 중요한 변수가 됐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집권 여당에게 역풍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직전에 김대중 정부는 6.15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발표했지만 보수층과 영남지역표의 결집을 불러왔고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에서 5mm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구름이 다소 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평양 최저 7도, 최고 22도, 남포 최저 7도에서 최고 22도, 신의주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6도, 강계 최저 3도, 최고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해주 최저 10도, 최고 16도, 개성 최저 7도, 최고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오전에는 맑거나 구름 약간 끼겠고 오후에는 흐려져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4도, 최고 15도, 해산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15도, 풍산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15도, 원산은 최저 6도, 최고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 들어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5도, 최고 11도, 선봉 최저 5도, 최고 10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전 해상에 구름이 다소 낄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 정도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가끔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져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으나 함경남북도는 새벽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4월 15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14일 오후 9시 26분께 일본 남부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구마모토현 일대에는 여진이 이어지다가 오후 10시 7분께 또다시 진도 6의 강한 지진이 관측되는 등 15일 오전까지 여진이 반복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건물 여러 채가 무너지거나 파손됐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주민 2명과 화재로 인한 사망자 1명 등 모두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시키마치에서는 여러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도통신은 나가사키 현 내 5개 병원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간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일대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추가 도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계속해서 정세를 주시하고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해서 정부도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강원도 원산 일대에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전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15일에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50대 기업들이 역외 조세 회피처에 1조 4천억 달러의 자금을 은닉하고 있다고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 밝혔습니다. 옥스팜은 보고서에서 미국 기업인 화이자와 골드만삭스, 월마트, 애플 등이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들 대기업은 버뮤다 등 조세 회피 지역에 1,600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6.5%의 세금을 절약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50대 기업이 2008년부터 2014년 기간 중 로비를 위해 26억 달러를 지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1달러를 로비에 쓸 때마다 130달러에 해당하는 세금 우대 조치와 4,000달러 이상의 대출을 받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옥스팜이 미국 지부장인 레이몬드 오펜헤이저는 이들 다국적 기업들이 혜택을 받으면서도 수십억 달러의 세금은 피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회피 자금은 빈곤 퇴치와 공공기반시설 재건에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미국 주도 연합군의 소탕작전이 힘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미 중앙정보국 본부에서 국가안보보좌진들과의 회의를 주재한 뒤 현재 ISIL은 수세에 몰려있고 아랍 동맹국을 포함한 66개 국제연합군은 공세적인 위치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국제연합군이 지금까지 1만 500여 차례의 공습작전을 통해 고위 간부를 포함해 ISIL 전사 수천 명을 사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라크군이 라마디에서 승기를 굳히고 있고 유프라테스강 계곡까지 진격하는 등 ISIL이 장악하고 있던 일부 마을들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아직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 않은 전 세계 15억 인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14일 워싱턴 세계은행에서 행한 연설에서 2016년 현재 전 세계 5명 중 3명이 인터넷이 없는 상태라며 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케리 장관은 각국 정부들과 관련 업계들이 2020년까지 인터넷 연결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민과 난민 문제를 전담할 국가기관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13일 뉴욕주에서 가진 선거 유세에서 자신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백악관 내에 이민 전담 사무소를 설치하겠다며 이에 관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리아 국민들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3일 TV 시청자와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리아의 문제 해법은 군사적 행동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내 식료품 가격이 인상됐다고 비난하면서도 휘청거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밖에 터키와 현재 교착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를 친근한 국가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